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실수는 하지만 대부분 그 실수 자체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수보다 그 실수하게 된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수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꾸중이 되고 또 낙심이 되지만 실수의 원인을 찾아주면 그것은 배움이 되고 자기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SAT 학원에서 강의도 하면서 또 디렉터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본 시험을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이렇게 복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은 문제는 분명히 알고 맞은 것인지 아니면 찍어서 맞은 것인지 또 틀린 문제는 그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것인지 또 이해를 못해서 틀린 것인지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시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만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험을 만들어서 복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오면 저는 그 점수 자체에 크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아도 이것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고 잘 시험을 본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그것이 정말 알고 푸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문제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해서 틀린 것인지를 분석해서 그 실수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또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인내심과 또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인 분석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한 이유,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가득한 이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한 이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 등등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는 타당한 이유와 그 대상을 찾으며 그냥 답이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허공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을 올바로 분석하는 자세이고 또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신앙 생활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 원인을 깨닫고 그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도 신앙의 큰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단번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심지어 세 번째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한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식상하게 하는 거짓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랑 결혼하면 당신 손에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손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생명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라는 이유들을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불이익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이 있고 비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굳이 내가 말을 안 한 것뿐이지 내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상황에 따라 편리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아픔과 좌절,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주님을 가차없이 부인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기고 믿던 주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어떠한 희망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내린 결정을 보면 주님을 위한 어떠한 헌신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사라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떨어지니까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다시 세상에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 내 할 일도 산더미인데 그냥 신경 끄자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려고 해요.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도 신앙이 떨어지고 열정이 식게 되면 조금 쉬었다 다시 올게요 라고 하면서 서서히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름 자기 방식대로 성공해 보려고 신앙 포기하고 또 믿음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서의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이 물고기를 잡은 결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얼마나 베드로가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낙심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가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무심코 그냥 받아들이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허탕치고 낙심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에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이 기억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많은 감정과 또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였는지 제자 한 명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곧장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의 육지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숯불 앞으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식사를 나누는 장면 또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함께 나눴던 유월절 식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고, 이 숯불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계속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식사하는 내내 분명히 마음에 찔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시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끝에 갈릴리로 도망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미안하고 가장 죄송해하는 그 주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베드로와 이렇게 만나셨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너 나를 위해서 너 나를 왜 세 번이나 부인했니? 그렇게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따지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원인은 베드로의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질문이었어요. 바로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배신하여 여기 갈릴리 바다로 도피해온 이유, 그 원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도 아니고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질문으로 이 베드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시면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불렸던 그 이름인데 베드로를 마치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다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이름을 사용하며 누구누구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면서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의 신앙 상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실패는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에요. 그에게는 수치와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우리의 실수를 숨기려고 하고 또 숨길 수 없다면 도망가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한 실수를 숨기려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쳐 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안에는 실패와 아픔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분 앞에 세우시고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여서 세번 부인했던 그의 마음에 맺힌 상처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자 하신 거예요. 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마음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지난 아픔과 그 실패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이 원문에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사랑의 여부는 이 과거를 추궁하는 데에 있지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를 묻는 미래에 중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질문이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당부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이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예수님이 자신이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도 자신이 그렇게 부인했지만 자신의 사랑이 변덕스럽고 사라지기 쉬운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반성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야, 참 너무 고맙구나, 참 너 잘했구나 라고는 어떠한 칭찬도 없으셨어요. 또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목양, 즉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애초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 또한 저들의 임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목적은 베드로가 비록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돌봐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죠. 실제로도 후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목양사역에 충실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목양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고 있음에는 분명할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신 그 사실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을 배신한 바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신뢰하신다는 표시로 당신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의 길로 나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미 성찬 속에서 또 십자가 안에 부활을 통해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려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포기하지도 또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그 사랑에 반응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랑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의 확신 안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나아서도 아닙니다. 어떠한 신앙의 연륜과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현장은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그 사랑을 확인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저 개인의 자기 만족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자신을 소진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그 의미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비록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참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중요한 결단과 또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결단했던 것이 내가 신학교에 가서 또 사역을 하면서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게 저의 결단이었고 이것은 지금도 이어지는 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상처투성이었던 내 마음, 무너졌던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용서 자체가 불가능했던 모든 상황들과 제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했던 저의 신학생의 삶이었지만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실패하는 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가 신학생 시절 때 참 많은 물질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두고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해야 했던 적도 있었고 아파트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 편지도 받아보았고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 태어날 아이의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남몰래 참 많이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살았었는데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이 차에 기름이 바닥이 난 거예요. 물론 당연히 기름을 넣을 돈조차 없었지요. 그래서 얼마나 서럽던지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제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하기 싫다는 신학도 하게 하셔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원망 섞인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그때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받고 저의 마음이 뜨끔했는데 그 이유는 이 질문은 저의 첫 마음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했던 기도로 시작했던 저였는데 삶이 여유치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 저의 모든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이것을 줄게,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니까 이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너의 삶의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첫 마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순간 원망 가득했던 저의 마음은 저의 첫 마음을 확인하시는 이 질문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이때 정말 한없이 회개하며 많이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저도 베드로와 동일한 대답을 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떠한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저들을 잘 양육하고 목양하는 일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부족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엉엉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띄어졌던 것처럼 저 또한 저에게도 지나왔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실패로 가득한 제 생각과 또 마음과 또 입술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실패 가운데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셔야 할 만큼 신앙이 무너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실패하셨습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바라보고 실패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실패하셨습니까?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보시기 바래요. 사랑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걷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요만큼을 할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다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지에서 떨어져 버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배 위에 있는 처량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먹이시며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을 치유해 주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시기 바래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